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올바른 일을 하는 고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예후가 바알의 세력을 척결하려고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26절에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을 모욕하기 위해서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라기스라고 하는 고대 성터가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성벽인데 이게 성문이거든요. 성문. 이걸 포각식 성문이라 그러는데 방이 6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래 요건데 요거는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고 그린 거예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 바알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이 큰 것이 있고 이게 왜 집에 가면 제단 만들듯이 뭐 이렇게 만들. 여기는 이제 성문에 있는 조그마한 바알 신당인데요. 요 신당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 똥통이에요. 변기통. 아 근데 라기스는 남유다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후 때는 아니고 나중에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나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왕들이 활동할 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제단에 뿔도 부러진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 신당을 더럽히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제 변소를 만든 뭐 이런 이해가 있어요. 전주 교회 역사에 보면 전주에 왜 선교사님들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7명이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흥학교 만들고 기전학교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신사 참배를 하라 그런 거예요. 신사는 뭐냐면 일본 여행 가신 분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토속 신을 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신당 같은 거죠. 신당. 신사. 일본 신사. 그래서 전주는 1907년부터 11년까지 전주 성벽 다 무너뜨리고 원래 전주 유지들이 살던 곳이 지금 서문교의 그 뒤쪽에 다가동, 거기 다가동 맞죠? 다가동 거긴데 원래 거기 이제 전주 유지들이 살던데 일본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몰아내가지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문 밖에 살게 된 거예요. 남문 밖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원래 거기는 전주천이 이렇게 휘돌아오면서 홍수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이 다가동에 살던 우리 조선 사람이 밀려나니까 거기를 뚝을 쌓고 거기다 살게 된 거예요. 한옥마을이 생긴 지는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가동 그 전주 요지 그 시절만 해도 전주 요지였거든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쳐다만 보면 보일 수 있는 다가공원 꼭대기에다가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고 다가공원 꼭대기에다가 신사를 만들었는데 그 신사는 이제 다가공원 정상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넓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시사 참배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전주시내 학생들 뭐 또 다 이렇게 신사 참배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 참배 못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물론 이제 그 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장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했어요. 기존 학교와 신흥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1937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던 학생들을 뭐 고창으로 보내고 여기저기 흩어보내고 문을 닫은 거죠. 그 신흥학교와 기전학교가 있던 자리에 신사를 만들었어요. 한 3만 8천 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확장 이전한 거죠. 그 다가공원 꼭대기에 있던 신사를. 그게 이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신흥학교 자리고 여기가 기전학교 자리예요. 거기다가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만 8천 평,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만든 거죠. 저 흔적이 기존 대학교에 가면 본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 뒤에 가면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계단이 있어요.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모가 없어요. 이 계단이 뭐냐 하면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던 계단이에요. 이 신사 계단인 거죠. 옛날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신사를 만든 거예요. 신사를.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이걸 다 이제 부순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윌리엄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전부터 와가지고 신흥학교 교장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신흥학교 교장을 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신사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사. 요게 신사 본전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본전이에요. 이 신사 터에다가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사 터를 변소로. 그래서 일종의 복수를 한 거죠. 복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이거 기존 대학교 자리잖아요. 지금은 가면 거기에 가면 요 건물 요 건물이 있는. 인사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례가 누구냐 하면 윌리엄 린턴 선교사의 부인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인사례가. 하여튼 이 자리가 옛날 신사가 있던 자리고 변소로 만든 자리를 이제 다시 이제 건물을 세워서 저렇게 기존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바울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던 신사 자리를 변소로 만들고 이런 거는 재밌는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지금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부터 오늘 본문까지 9장 10장을 쭉 읽으면 예후가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별로 재밌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즐거운 모습도 아니고 속 시원한 모습도 아니고 예후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 예후가 벌이는 모든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예후는 너무 잔인해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40절을 보면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입증하고 난 뒤에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40절에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한마디 한 줄.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영화 보면 무서운 장면을 살짝 넘어갈 때도 있고 그 무서운 장면을 길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선정적인 장면을 살짝 넘어가게 할 때도 있고 그 선정적인 장면을 길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잔인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폭력적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 잔인한 거를 보고 그 선정적인 걸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선지자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길게 죽인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후는 이런 짓을 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활로 쏘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 아시아가 도망을 가는데요. 끝까지 추격해서 기어코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이세벨이 화장을 다 하고 왕후처럼 꾸미면서 막 조롱을 할 때 그 궁궐 내시들을 부추겨가지고 창으로 내어 던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발로 밟고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마셔요.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을 마치 왕후처럼 대접해 주겠다고 장사 지내라 그랬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후는 자기는 마치 이세벨을 왕후처럼 대접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이세벨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러는데 아들만 70명이니까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혼자가 아니고 여러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만 70명이니까 딸은 몇 명이었을까요? 딸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합은 딸을 많이 낳았을까요? 아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성경이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자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아주 종용하는 거죠. 내일 아침까지 니들이 이 70명 왕자 중에 똑똑한 놈 하나를 세워가지고 나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이 70명 목을 다 베가지고 와라고. 얼마나 잔인한, 보살피며 가르치던 제자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 예후가요. 10장 11절을 보시면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어쩌면 왕자들을 죽이고 투항한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로 올라가다가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를 만나가지고요. 42명을 한꺼번에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죽였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예후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그 주기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호나답에게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나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나와 손을 잡자 해가지고요 예후가 자기 병거에 올려요.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면서 같이 쿠데타 같이 반란을 계속 진행을 시켜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데 지난번 예레미야 35장 묵상할 때 레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거 아마 설교 본문이어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어요.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화면이 뜰 텐데 예레미야 35장 1절 2절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쭉 보면 우리는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왜 이유가 뭐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요나답이 여호나답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포도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동주 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순례자처럼 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명령을 잘 지킨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여호나답의 지지를 받으면 이 반란이 훨씬 더 쉽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요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러니까 이게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주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뭐 근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예후가 이 사람을 이제 이 반란의 파트너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다 저지르는데요 쭉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학살하거나 죽이고 난 뒤에 예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를테면 요람을 죽이고 난 뒤에 열왕기하 9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화면에 뜰 텐데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요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내가 보고 이거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래서 자기가 요람을 죽이고 나봇의 밭에다가 시체를 내던졌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예후가 그렇게 주장해요. 이세벨의 시체를 모욕한 뒤에도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을 보면 예후가 이제 이 왕후니까 장사를 잘 지내야지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가서 보니까 벌써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시체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예후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사람을 먹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해. 예후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학살하고 난 뒤에 자기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장이 뭡니까? 주장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가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예후의 자기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의 입이 아니고 성경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기자가 예후의 삶을 평가해서 예후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예후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사람을 학살하고 난 뒤에 이거는 선지자가 예고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를 내가 성취하는 거야. 예후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시거나 대답이라도 좀 이쪽 분단을 하는데 왜 이쪽 분단은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으면 예후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성경 기자가 그 행동을 평가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예후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나는 이거 다 선지자가 예고한 거를 이루는 거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후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싶은 거죠. 아합의 집안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냐, 예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후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후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후는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싶은데 예후가 정말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냐, 예후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예후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후를 평가하기를 오늘 보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후는 바알은 버렸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후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야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후가 바알을 버린 이유는 바알을 멸한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합의 지지 세력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합이 어쩌든지 이해가 되게 설교 한번 해보려고 오늘 제가 조금 약간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으로 도입했어요. 바알 신앙은 생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무당 종교 샤머니즘처럼 고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저런 다른 문제. 아합은 가나안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무당 종교 샤머니즘 같은 그 바알 신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곳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월급 줘서 먹여 살린 거죠. 그러면서 바알 종교를 가르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집안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합 집안의 정치적 기반, 아합 집안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아합의 집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집안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이 바알을 다 제거한 이유는 예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적인 대항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다 숙청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이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 여로보암이 베들과 단이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하나님. 여로보암이 왜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예비교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전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이게 통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굳이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가짜 하나님. 그래서 베들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가짜 하나님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였어요. 예후가 똑같은 이유로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는요, 사실상 만악의 뿌리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만악의 뿌리였던 거죠. 예후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처리했을 텐데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과 단의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29절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고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 신앙을 어그러뜨리는 그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도 있어요. 30절 보시겠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후의 집안이 4번 왕노로 탈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일은 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 이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은 올바른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그래서 예후가 올바른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올바른 일은 했어요. 문제는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후는 조금 통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이제 반란군을 이끌고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군대가 오니까 이 왕이 부른 군대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저 군대의 정체가 뭐냐?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또 보내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파수꾼이 보면서 열왕기하 9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전을 하실 때 점잖게 하세요? 미친 사람처럼 하세요? 그 왜 이 뭐 운전의 성품이 나타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거는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끄는 마차인데 하여튼 이거를 몰고 오는데 거의 미친 사람 몰고 오듯이 아마 평소에 이 예후는 그렇게 거침이 없이 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 신중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 근데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위험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거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밝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적이 없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께 서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작은 일이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절판되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없을 거예요. 그 슬라이드 계속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김홍전 박사님, 목사님은 설명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받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놓을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 이것만 내놓으면 돼. 내가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엄청난 일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상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싶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어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를 가나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어딜 가나 가만히 못 있고 나서서 말을 해야 되고 뭐 여튼 닥치는 대로 일은 해야 돼요. 성질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했다. 대접을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시험 들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남들의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들 일 많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거나 성품이 변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죠.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 인정을 못 받았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면 대접을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칭찬을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속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대접을 못 받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인정을 못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칭찬과 대접을 자꾸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행복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심지어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도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어요 하고 그거를 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부르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후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따지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을 시작했거든요.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왔어요. 엘리사의 제자였겠죠. 은밀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반란을 시작한 거예요. 따지면 이것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은 초대 왕 여로보암하고 예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자기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쟁취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후는 선지자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열왕기하 9장 11절을 보면 예후가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요.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예후가 그래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가지고 다른 장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군들이 물어요. 평안하냐? 중요한 거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저 미친놈이 뭐 때문에 너한테 왔더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 예후가 선지자가 나한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섬돌 위에 옷을 깔고 예후가 왕이다. 이거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향해서 미친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사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에 걸맞게 그러면 정말 그 아멘이 여러분의 진실한 아멘이라면 그 아멘에 걸맞게 예배하고 그 아멘에 걸맞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아멘에 걸맞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아멘에 걸맞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다 아멘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느냐.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후가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자기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하는 거다 주장해요. 그리고요 28년을 왕노릇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라 28년. 28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16명인가? 16명 맞나요? 어성경. 이 어성경 하신 분들이 다 잘 아는데. 16명 맞아요? 북이스라엘 왕? 19명이래. 이런 거는 어성경이 달달 외워서 잘 아세요. 19명인데요. 그 19명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등장하는데. 그 왕이요. 42년인가 다스려요. 제일 오래. 그 다음에 28년이나 다스린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오래 통치 28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왕노릇 됐는데요. 엘리사가 살아있어요. 엘리사가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런데요,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예후의 인생 가운데 엘리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번도 엘리사와 만나거나 뭐 엘리사의 말을 듣거나 엘리사의 영향을 받거나 뭐 그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성경에는 그게 전혀 기록이 없어요. 28년을 다스렸는데요. 왕이 될 때 이야기만 있고 왕이 된 뒤에 어떻게 왕노릇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후는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은 왕노릇을 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와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선지자니까 엘리사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28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던 시절에 왕노릇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다고 그러면서 요단 동편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공격하느냐? 하사엘이 공격해요. 아람 왕 하사엘. 예레미야 그 열왕기하 8장 보면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아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예후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있고 선지자 예언을 이용할 수는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다 주장은 할 수 있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몇 가지 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몇 가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무릎 꿇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몇 가지 좋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무슨 선교사 정착비가 필요하다면 응급도 하고 누가 어렵다면 도와도 주고 이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그래도 뭐 남보다는 낫겠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길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의 영광 주목하며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